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온전한 만족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가 주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입술이 둔한 종이 섰사오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비추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서머나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규모나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란, 고난.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 이 서머나 교회를 묘사하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 9절에 환란, 궁핍,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 보면 고난, 시험,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그 둘러싸고 있는 그 교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교회, 궁핍한 교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순결한 교회였다고, 거룩한 교회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시는데 그 전체 일곱 교회 중에서 오직 두 교회만이 책망의 말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두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비록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순결한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일도 피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앞에 알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다 알고 계십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너희들의 환난과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모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심한 압박을 말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 그래서 무거운 돌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압박을 말할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그와 같은 압박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지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루를 다 끝마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환난, 그와 같은 압박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핍입니다. 이 궁핍이라는 말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핍 가운데서 살아갔죠. 가난함 가운데서.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서를 묘사할 때 쓰인 이 궁핍은 그런 궁핍이 아닙니다. 환난과 연계된 궁핍인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좋은 사업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결국에는 이 궁핍함 가운데로 내몰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산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와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며 단순히 돌덩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 천하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궁핍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환난이 그와 같은 궁핍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사람들로 남아있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교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서머나 교회에 다른 교회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이런 환란과 궁핍이 있었는가? 그것은 이 도시가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이 지역은, 도시는 자발적으로 황제를 향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시작된 도시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을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황제에게 제사를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도미티안이 서머나에서 그런 신의 숭배를 받게 되니까 그와 같은 요구를 모든 도시애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숭배해라. 그래서 그 황제 숭배가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성행했는데 그 일이 시작된 중심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거슬려서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황제는 사람일 뿐이라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핍박이 가해졌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환란과 궁핍,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회방입니다. 이 회방이라는 단어는 그 문자적으로는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lasphemy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독하는 그 행위를 쓸 때 그 회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을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회당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회당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해서 쫓겨나고 또한 육체적인 박해를 당할지라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그런 선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그 일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작정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바울이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은 잔혹한 핍박이 있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가 유대인들의 그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혔겠습니까? 황제의 숭배를 그런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 아래서 이 사람들을 제국의 반역자들이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 당시 신실한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뿐이지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도시와 그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제국의 반역자들로 낙인이 찍혀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을 꼬드겨서 만일 저들을 가만히 놔두면 당신이 로마의 그 충성심을 내가 의심하겠다. 그래서 관리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게 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서머나 교회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표현하시는 그 표현을 살펴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그런 교회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 사단의 자식들이다라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 강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함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몇 번의 죽음의 위기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표적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종류는 또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장차도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앞으로도 환난이 있을 것이라. 서머나 교회의 핍박의 절정은 이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보내진 이후 약 50년 후에 우리에게 유명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속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은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뛰어난 제자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의 순교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폴리갑을 그 처형하려고 군사들이 왔을 때 폴리갑이 그 군사들을 향해서 아주 잘 그 식사를 대접했다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마당에서 서서 이제 남겨진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서서. 그리고 군병들이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주동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했겠죠. 거기서 이제 서머나 총독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을 약속하겠다. 이미 이제 거의 90세 가까이에 있는 그런 노인이었거든요. 폴리갑이.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항상 내게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게 신실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나의 신실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막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 15년 전에 이렇게 신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서를 배울 때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강단에서만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어찌 나의 신실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화형장으로 걸어가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핍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이제 이 폴리갑의 순교로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고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가 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들을 주목하시지 않은 사이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그 섭리 아래, 주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차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순교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 만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당하게 하시면 어떠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완전히 쓰러져서 믿음에 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세요. 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장차도 환란이 있겠지만,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놓겠지만, 그래서 순교의 피가 흘려지겠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환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환란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고지식한 사람, 참 답답한 사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귀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에 맞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서 계십니까? 정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성도들이 오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한 10년을 이렇게 물론 담임 목회를 한 적은 뭐 1년밖에 안 되지만 뭐 협동 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출석하시는 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 눈치 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편안한 교회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자청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말 설교하려고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목사가 힘쓰고 있는가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목회를 해나가면서 물론 신실치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빗대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빌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뭐 예? 설교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9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부요한 자라. 너희들은 진실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야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부요한 자라야 여러분 부자인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은혜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님 눈에는 거지인 거예요. 가난뱅이인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앞날이 막막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진실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장래도 밝지 않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실제로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재정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세를 거듭해가는 기업형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는 기꺼이 고난받기로 자청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이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서 살아가니까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 주일이 되니까 이제 저는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니까 토요일 저녁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주일날은 내가 실컷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 자보지 못한 낮잠도 자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 그래서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탁 스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편안하게 살다가 안주하다가 가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교회 일들을 자청해서 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정말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 죄악되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믿음을 포기한 것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넓은 길을 택한 결과로서 얻어진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에 바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바리라라고 하는 설교자인데, 칼빈이라고 하는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영적인 거장이 왔으니까 이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제 그와 함께 이 스위스를 종교개혁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칼빈은 종교개혁에 뛰어들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글이나 쓰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내가 열심히 글을 써서 난 글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종교개혁을 해라 했을 때 파렐이 그 칼빈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그 편안함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불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 칼빈에게 말했는데 칼빈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글을 쓰며 한가롭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접어두고 스위스에서 그 죽기까지 그렇게 몸이 다 닳아지는 데까지 55세 이렇게 여러 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한 거지가 있고 가난한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주님은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만한 교회, 궁핍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어 나갈 때에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물론 고난과 박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맞서 싸워서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능력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지금 우리의 결론 네, 아주 적합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간 족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의 약속된 그 땅들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철병거가 두려워서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떠밀려서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거의 4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그 어리석음을 또 범하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단 지파였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엉엉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보화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부를 삼고 천하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그 피로 구속받은 그 영혼을 가진 것으로 행복해 하시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로 끝까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싸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십자가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없이 신실하였던 소머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한 모습들이 있는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한번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